오늘 하나님께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월 둘째 주 함께 말씀을 볼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굽어진 허리를 바로 펴게 하시고 또 지친 손을 주께서 강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바르게 서지 못하는 다리가 다시 한번 굳게 펴져서 주님의 뜻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이 우리들의 영을 채우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들의 기억을 채우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는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으로 행하게 하시고 행하는 것으로 복을 받는 이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납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절대 쉽지 않은 삶입니다.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또 때로는 목표가 생기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위기에 닥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위기를 닥칠 때 믿는 대로 늘 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것 같으세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의 모습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이제 지금도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수험생들을 위해 수험생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자녀를 키웠는데 이 자녀가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지 수험생 부모만 기도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또 가족 내에 예를 들어 진급을 위해서 또 가족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군인 가족들은 진급 날짜가 된다 싶으면 그러면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더 기도회가 더 많이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그럼 군인 가족만 기도하겠습니까? 직장인들도 기도합니다. 승진을 위해서 승진 처리됐을 때 이번에 꼭 경쟁을 뚫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또 병 들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병 들었을 때 기도합니다. 본인이 기도하기도 하고 가족이 기도하기도 하고 친척이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병든 환자의 가족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목표가 있을 때 이모저모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시험 볼 테면 보라지. 보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겠지 뭐. 기도 안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급이 되든지 말든지. 나는 기도 안 한다. 나는 뭐 진급 되는 대로 된다.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승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진 되거나 말거나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고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의사가 치료해 주는 거지 내가 기도해서 뭐 병이 낫나? 난 그냥 들어가서 그냥 죽으면 죽고 삶은 감사하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좋아 보이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 참 잘한다. 너가 기도 안 하니까 참 너는 참 착하다. 내게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으니 너는 참 나를 잘 믿는구나. 이렇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섭섭해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데, 근데 너는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기도해 주겠다 그래도 싫어요. 병드셨군요. 기도해 드리겠어요. 아, 나를 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병으로 죽든지 살든지 난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거리감을 갖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이 시험을 보면 기도해야 됩니다. 또 가족이 어떤 목표를 위해 추구하려고 하면 뭐 입시나 입사나 진급이나 승진이나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병이 들었거나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폭풍우가 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려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견디고 나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이 하게 돼요.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넌 떨어졌다. 너는 불합격이야. 너의 가족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셨나요? 그 간구로? 아니요. 원하는 걸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괜히 기도하셨겠네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예?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그 기도는 헛되었겠네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걸 피하고 싶었는데, 그걸 피하고 싶은 게 주님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얻을 수 없었으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네요. 헛고생했네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한 건 헛된 것이었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것은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불합격을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승진 안 되는 걸 감당해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때로는 부도나는 걸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감옥 가는 걸 감당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 무슨 뜻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병드는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될 때 무슨 말을 해줄 것인가? 혹은 또 내가 병들어 죽게 될 때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바꾸거나 혹은 그것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게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감당해낼 수 없어요. 때로는 뭡니까? 운동 경기에서 우리 팀이 질 것 같아도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구나. 그럼 그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모든 괴로움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모든 마음은 혼란과 괴로움과 그리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언제 기도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서 보면 우리들의 기도는 언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 이야기 속에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닥쳤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이 생겼을 때, 혹은 승진 무슨 발표가 났을 때, 그 다음에 뭐 진급 심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혹은 뭐 아플 때, 그 다음에 병 들었을 때,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 그때 닥쳐야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르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능히 생각하기 쉬운, 우리가 늘 생각하기 쉬운 이 기도보다 좀 다른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시험 기간에 기도하고, 또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목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그때 가서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해. 그게 이상합니까? 그게 일반적이지요. 그걸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게 하여튼 일반적인,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게 닥쳐야 기도한다.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에게 갔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배경일까요? 사도들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고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는가 하면 4장 1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사로잡혔습니다. 왜 사로잡혔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였으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자꾸 죽은 자의 복음을 자꾸만 증거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죽인 그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죽인 것을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들인 거예요. 사도들이 자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고 그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게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도 기도했겠죠. 그들도 풀려달라고 교회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족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어쨌든 그 고통 속에, 감옥의 얽매임 속에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23절.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사도들이 놓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했어요. 아, 우리가 감옥에서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것들을 동료에게, 그 동료가 누구겠습니까? 교회 사람들이겠죠.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겠죠.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놓였으니까 잘 된 거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풀려나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 끝났으니까. 시험 끝났어요. 결과도 발표 다 났습니다. 승진이건 혹은 진급이건 되건 안 되건 하여튼 결과도 다 끝났어요. 병이 어떻게 됐건 그 병이 치료가 됐던 혹은 그게 도저히 못 고친다는 병이어서 이제 시한부 생을 살건 끝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끝이 났어요. 그러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끝났는데 기도 안 하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풀려났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다루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서 대단히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는 다 그 전에 기도합니다. 사건 전에, 무슨 행사 전에, 뭐 이제 우리도 그 총동원 전도를 이제 다음 달에 하려고 하는데 총동원 전도 다음에 혹은 무슨 행사 전에, 일이 있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기도는 뭐냐 하면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결과가 발표난 다음에 그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때 기도를 합니까? 다 끝났는데? 특별 새벽에 다 끝났어요. 부흥회 다 끝났어요. 무슨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그 전에 하는 기도는 뭡니까? 불어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겠죠. 문제를 극복하는, 목표를 해결하는, 아니 목표를 이루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기도하는 다른 전혀 새로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타이밍, 이 타이밍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의아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시험이 다 끝났는데 왜 시험 공부합니까? 시험 다 끝났는데 시험 끝났으면 놀아야지요. 또 아니 목사님, 퇴원했는데 뭐 또 치료를 받습니까? 퇴원했는데 끝났는데 당장 당면한 어려움이 없는데 당장 당면한 기도의 어떤 제목이 다 사라졌는데 왜 또 기도를 합니까? 그게 좋게 됐건 나쁘게 됐건 다 끝이 났는데 왜 또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의아하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1차적인 목표가 사라졌을 때 기도의 2차적인 목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의 1차적인 목표, 우리를 견인하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우리를 이렇게 미는, 우리를 이렇게 밀어주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좀 이제 인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민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걸 우리를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이렇게 밀어가는, 이걸 밀어가는 첫 번째 동기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밀려갑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더 놀라운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밀려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이제 시작된 기도의 동기가, 그것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2차적인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사도들이 기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2차적인 기도의 목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모든 기도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한다면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 제목은 도대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기름을 절약하는 운전법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군대에서 운전병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런 분야로 교육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기름을 절약하는 운전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속도로 같은 일반 도로에서는 안 되고 고속도로에 이제 내리막길이 있지 않습니까? 내리막길에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 분들만 해당하겠는데, 아니 그냥 운전 안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리막길에 내려오고 있는데 엑셀을 밟아야 될까요? 안 밟아야 될까요? 대개 다 안 밟습니다. 대개 다 안 밟아요. 왜 안 밟을까요? 저절로 내려오니까. 가속도에 의해서 중력에서 내려오니까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속도가 다 되면 이제 그때 또 엑셀을 밟는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해 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래요. 그럼 뭐냐? 그때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일반 도로는 안 됩니다. 일반 도로는 밑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교차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고 납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그 기름을 절약하는 부분.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때 조금만 더 밟아주면 내려와서 이미 중력이 다 가속도가 끝나고 밟을 때보다 조금만 밟아줘도 더 멀리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실험을 해봤대요. 동일한 기름을 넣고. 저는 뭐 복잡해서 실험까지는 안 해봤지만 얘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가속도 때 더 밟아야, 가속도 때 더 밟아야,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쌩하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조금만 밟아줘도 더 멀리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힘이 가해지니까. 그러지 않고 내려와서 밟으려고 하면 기름이 더 많이 먹는 뭐 받아들일 사람도 있고 아니 나는 그래도 싫어할 사람도 있겠는데 그건 운전 습관은 이제 알아서 하시고 이걸 영적인 부분에 적용을 해보면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제 다 지금 누리고 있는데 큰 문제도 없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사실 그때가 신앙의 박차를 가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기도할 필요가 없어. 올라갈 때나 기도하는 거지. 어떤 문제를 올라갈 때나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그때가 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1차적인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2차적인 목표가 생겨납니다. 그 2차적인 목표로 더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기도 제목이 끝나고 뭔가 일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정말 새로워요. 놀랍게 새롭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그건 얼마나 새로웠을까요? 사도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도대체 이제 사도들 통해 정말 큰 기도 제목, 원대한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담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에 정말 추억 같은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기도는 기복적이었어요. 당연히 기복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이었어요. 당연히 개인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유익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지 말자고 해요.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해답은 뭘까요? 그 이후에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외로울 때 기도해라. 힘들 때 기도해라. 고통스러울 때 기도해라. 그거 고통스럽다고 하지 말고 안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난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그게 가장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본성에 적합한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완성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능 기도해 문제 있다 80%의 그 기독교 교육 담당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수능 기도에 문제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없애버릴까요? 기도에 문제 있으니까 없애버릴까요? 왜 문제 있냐? 제가 말한 그 이유예요. 기복적이다, 이기적이다, 자기 아이만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남 아이는 떨어지란 얘기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거 우리 없애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몇 사람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가감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하지 말자. 우리 그거 요구하지 말자.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과는 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은 듣기는 좋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아무것도 기도하면 안 돼요. 수능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좋아 보이세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완성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때만 기도하지 맙시다 라는 거예요. 그때만 기도하지 맙시다. 지금 그때만 기도하지 맙시다. 그렇게 썰렁해지는 그때 기도했으니까 그때 그 다음부터는 아주 텅 비어버리는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 모이는 게 문제겠습니까? 모이는 게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 문제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더 계속되어지는 거. 그러면 큰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주 당면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기도해. 그 기도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2008년도에 눈 수술을 했는데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눈 수술을 했는데 눈 수술하기 전에 정말 아주 너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 4일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수술 다 끝났잖아요. 이제 문제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뭔가 초월해지더라고요. 다 끝났는데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니까 예전에 애걸복걸하던 죽네 사네 뭐 괴롭고 힘들던 그런 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뭔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금까지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꼭 한번 기도해보세요. 우리 김범 선생님도 신대원 시험 끝난 다음에 기도해보고 그리고 우리 양교 선생님 결혼 끝난 다음에 기도해보시고 그거 끝난 다음에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게 특별한 의미가 생겨요. 그건 예를 들면 뭐냐면 산 등성이를 넘어간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저 멀리 산 꼭대기가 보여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여기까지 올라가기에 산 등성이까지 올라가기까지 그 언덕을 넘어가기까지 헉헉대가 힘들었는데 딱 올라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거기에 무엇이 보이냐면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나를 저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전에 감옥에 갇혀서 이 감옥에 풀려달라고 했던 그들이 기도한 기도 제목은 더 이상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가 있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들은 더 큰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못자라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더 원대한 게 되는 자기 원하는 것만 가지고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문제지. 이제 그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누려보자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이 기도를 다 하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기도를 그 이전에 풀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런 기도에 이런 응답은 없었을지 몰라도 이제 그것을 이룬 다음에 그들이 함께 모여 이제 우리가 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더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그게 모인 곳이 진동을 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딱 맞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들으신다. 대개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조금씩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더 담대히 그러니 당신도 그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보십시오 라고는 말을 못해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게도 학교 들어갔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학교 들어갔는데 들어간 다음에 돌변해버려요. 이상하죠? 진급해요. 진급했는데 진급한 다음에 돌변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것이. 승진해요. 그전에는 막 간절히 승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병이 낫기 전에는 도와달라고 병 딱 낫고 문제 해결하고 목표 이루고 그 다음에 입 싹 씻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기도였기 때문에? 기복 기도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얄팍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때뿐인 거예요.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밑으로 쭉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 운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잘 찍어서 그렇지, 다른 사람 형편 없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 탓이냐, 하나님이 도우셨느냐. 그러니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왜 올려졌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보입니다. 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 감동을 받고 응답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이 놀라운 기도를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퀴즈를 드릴게요. 그분이 누굴까요? 이 놀라운 기도를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28절, 29절,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주님이 이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님 제가 병들은 걸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제가 실패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혹은 제가 성공한 것으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제 삶 자체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지금 당장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보다 더 큰 이 원대한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맞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너의 기도로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영광이 예전에도 있었고 그 있었던 그 영광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노라 하고 예수님을 통해 영광스럽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 그것이 진실한 기도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 이제도 제가 수능으로 승진으로 진급으로 혹은 뭐 집을 사는 것으로 이사를 하는 것으로 혹은 출산을 하는 것으로 결혼을 하는 것으로 혹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건강을 얻는 것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혹 그것이 안 돼도 그것이 안 되면 그 안 되는 것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녀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니 요한복음 12장에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 드린 그 기도를 우리가 따라서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살으심이 영광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심이 영광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되었어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기도를 또 드려보면 그러면 그 영광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거 그거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거 그걸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우리가 바라니까 우리가 단지 그것만을 목에 매달지 않으면 주님은 그 다음에 목표를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러한 산의 목표를 놓고 기도하자 이건 어쩌면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높아서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한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너무 뭐랄까 원대한 목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사실은 기본입니다. 다 배가 고파야 밥을 먹고 또 몸이 아파야 병원을 가고 또 당면해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때 움직이세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괴로우면 기도하시고 힘들면 기도하시고 걱정되면 기도하시고 절망스러우면 기도하시고 그때가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모든 어떤 일들을 좀 견딜만하게 되고 또 감당할만하게 되고 그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면 그때 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때 한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장의 목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더 큰 목표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놀라우십니까? 어쩜 이렇게 은혜로우십니까? 어쩜 이렇게 영광스러우십니까? 제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사울왕의 그 쫓김 속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왕이 된 다음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실까?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주실까? 그 속에서 야, 주님은 천막에 계시는데 나는 왕궁에 거하는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다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고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는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달라고도 안 해도 성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내가 언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주밀하냐?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리겠다. 너의 자녀 손손이 다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제 우리의 관계가 조금 형성돼서 하나님께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면 그때 여러분의 자발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진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뜻도 알게 되고 부르심도 알게 되고 또 말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담대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평생이 그는 꼭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내버려 두고 내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하고 기도하겠다? 그는 지금 뭐 산 입구도 못 올랐는데 정상을 가는 그런 생각이 돼서 그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허무맹랑한 생각이 돼.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당면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되어지고 나면 그게 좀 괜찮아지면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정말 크신 영광, 여러분을 세워주신 아름다운 영광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산에, 주님의 은혜의 산에, 초입에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문제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편하십니까? 기도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당장의 발등의 불이 꺼졌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 속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영광스럽게 하마 그런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진정한 기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도 다시 한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기도 제목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그렇게 바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도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목표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것을 위해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이 기도를 드려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저 단지 기복적이지 않게 하시고, 그저 단지 개인적이지 않게 하시고, 그저 단지 이기적이지 않게 하시고, 그저 단지 자기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더 크신 목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바라보며 아버지 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당면할 때만 기도하는, 다쳤을 때만 기도하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그 온전한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 상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은 그뿐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시험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조금 더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미 얻은, 믿음으로 얻은 것들이 있게 해주시고, 이미 기도로 올라간 주님께 대한 신앙이 있게 하시고, 이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려는 그 자녀의 심정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이 기도에 또 이 10월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482장.